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중간중간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계속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다, 제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영역들 중에 첫 번째 나눴던 게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8절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특별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백이, 그 말이 정말 진짜인가, 내 삶에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증거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지만 반대로 아주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건 역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어딜 가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 한 달이 건너서 옆집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는 걸 물어보기 이전에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얼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제 초아가 했던 사역 중에 IWT라고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줄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을 돌보는 건 역시 중요한데 그걸 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왜 사람들이 정착을 못할까? 교회마다 뭐 봄 되면 가을 되면 새생명 축제 많이 하고 뭐라고 하죠? 총동원 주일 많이 하고 막 태신자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만 왜 정착이 10% 미만일까? 뭐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 온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 달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감추고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한두 번 감추고 한두 번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추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감추거나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감추거나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겠죠. 진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랑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걸 뭔가 속이거나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지를 모른다. 그럼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지나가다 아 저분 목사님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처럼 어떤 것을 계속하다 하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어떤 인상이 뭔가 얼굴에도 나오고 말하는 투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예수 믿는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딴 데 가서 거짓말 할 수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욕심 차리자고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아주 핵심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삶이 없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따라간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삶이 내 삶이 없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자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제가 다른 사람 못 사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 뭐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못 사랑할 수도 있지 뭐 다 사랑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뭔가 그냥 합리화시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무엇인가 씨름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더 사랑하려고 내 삶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가?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는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행동하는 거나 애들한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과 더 친하고 있구나라는 걸 늘 확인해요. 내가 조금만 보여도 뭔가 짜증이 금방 나오고 내가 뭔가 말을 세게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하는 거. 근데 충분히 짜증날 만한 상황, 충분히 뭔가 좀 마음이 힘들 만한 상황인데 그걸 내가 부드럽게 잘 넘겨주고 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상황은 변하지 않거든요. 반응은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는지 아는가에 따라 그 상황의 말씀을 반응하는 제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얼만큼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다시 말해 예수님과 내가 정말 친하게 딱 붙어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부부도 서로 사랑을 해요. 뭐 연인들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친구끼리도 사랑을 하죠. 직장 동료끼리도 사랑을 합니다. 사제지간에도 선생님과 제자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뭐합니까?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나름대로 사랑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말을 바꾸자면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사랑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네가 진짜 내 제자다라는 걸 알게 될 건데, 진짜 내 제자면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예수님께서 치셨어요. 뭐라고 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를 깔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난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지금 사랑해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져보는 거죠. 나름대로 우린 다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 너 나 사랑해?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라고 딱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맞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왜 네가 내 사랑을 못 느끼냐라고, 네 잘못이야, 네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느낄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 있잖아요. 사랑의 기본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원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셨지만 저는 오늘 몇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아주 단적인 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꼭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이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내가 얻는다라는 것보다는 내 것을 준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신 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기 어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엄청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희생.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누군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죠. 모르겠습니다. 한 10억 줄게 너 이거 희생해 라고 하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가치가 내가 하는 희생을 하고자 하는 이 가치보다 훨씬 더 크자면. 마찬가지로 사랑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희생시키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대가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자기 권리를 자기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죽이셨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한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한다.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서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진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삶으로 사랑해준 것을 통해서 아 진짜 얘네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 예수님이 얘네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것 취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사랑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합니까?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더 뭐하기 시작하면 가지려고 하고, 오히려 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대가를 덜 지불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좋죠. 그렇다고 해서 버젓이 교회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길거리에 쭉 불법 주차해놓고 거기에 교회 푯말을 세워놓는 것.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교회 예배 시간을 뒤로 미루고 버스를 타고 오던 택시를 타고 오던 하면 좋을 텐데.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왜 법을 바꿔서까지 교회를 져야 할까? 교회가 갖고 있는 힘과 돈을 갖고 있는 힘을 자꾸 자랑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뭔가 자기 것들을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SBS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고 교회에 섬기는데 아들이 제주도에 이제 고등학 제주에 사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축구를 꽤 잘한대요. 축구선수 시키고, 주변에 축구선수를 시키라고 할 만큼 얘가 축구를 잘한대.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시켰는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별로 축구 시합이 이제 열리게 됐대요. 근데 문제는 그 시합을 언제 하냐? 주일날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제 걔네 반에서 걔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당연히, 야, 무슨 주일날, 응? 축구 시합을 하러 가냐, 교회 와야지. 근데, 이반 친구들이, 너안 오면, 우리 진다. 너꼭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고민이 돼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처음엔 이야기를 안 했다. 없더래요, 주일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거야. 없어, 얘가. 와서 보면 어디 하니까 그 시작을 한, 이게 한 번에 4주 동안 하는 거네. 아빠는 목사님이고. 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빠도 고민이 되더래. 얘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얘의 입장은 그냥 나 혼자 뭔가를 안 하는 거면 나 아빠 나안 가도 된다. 근데 내가 안 가면 우리 반이 다 진다고 얘들이 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라고 했대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고, 어떻게 주일날, 어? 하냐. 그러니까 얘는 축구 시합 끝나자마자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추는 식으로 뭔가 되면 안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주일날 이걸 가야 돼요라고 한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뭐 그것이 귀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사랑을 하는 게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아주 좋은 걸로 재물을 드리려고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보다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좋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사울이 진짜 예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한 걸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귀함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겉으로 형식만 남은 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엇인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적이다. 오히려 더 지 것만 챙기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랑도 못했으니까 난 주일날 교회도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서 내 것 희생하고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사장님한테 아니면 누군가한테 주일날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것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장이 그 오너가 야 진짜 미안하다. 야 네가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도 내가 알고 네가 정말 네 것 희생해가면서 일하는 거 내가 아는데 이때는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희생하는 것도 없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고 권리는 권리대로 다 주장하고 살고 있으면서 뭔가 또 내 걸 주장하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줄까 이 사장이? 아니면 내가 사장이고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사장이라면 이 직원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사장 때문에 아니면은 돈 때문에 아니면 뭔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네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네가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희생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것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되지 않죠. 제대로 안 되고 억지로 하고 삐걱삐걱 거리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한테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왜 네 밥그릇도 못 챙겨 먹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었잖아요. 그 뒤에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마치 비워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부터 사라진 것 같은 것처럼 돼요. 사랑을 처음에 할 때는. 없어진 것 같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채워주시는 일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것을 비우는 일이거든요.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지만 내 것을 비우는 것 같지만, 비워지는 것 같지만, 다 비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채워지고, 더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때내 것을 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사람의 삶을 자꾸 보면 볼수록 이렇게 되면 진짜 뭔가 망할 것 같고 비워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죠, 뭔가. 오히려 더 삶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진리인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이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더 풍성케 하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더잘살 거라고 일반적인 세상의 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오히려 더 바보처럼 되고 세상 살기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살으라는 얘기 아니라 다 알아요. 그리고 눈만 더 돌리면 세상에서 더잘살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더 캐치해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한 12년 전에 유행했던 G.O.D의 어머님께라고 한 노래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가난했대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싶지만 외식을 못했대요. 그러다 뭐 먹습니까?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엄마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안 먹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고요. 엄마가 제 짜장면이 싫어서 짜장면 안 드신 게 아니라 없는 재장에서 먹는 걸 누구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식에게 더 먹이려고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부모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흘려보내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덜 먹어도, 내가 좀 누리지 못해도, 내가 갖고 싶은 거못 가져도, 내가 더 흘려보내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삼는 삶으로 우리가 모두가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밑에 깔려져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제자 DTS랑 훈련도 많이 하고 시켜봤지만 결국 이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훈련 프로그램 돌려봤자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 이건 누군가 가르쳐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취해서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금 내가 떨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 상태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게 좀 싫고 권리 포기하는 게 좀 싫고 대가 지불하기 뭔가 아까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금 내가 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는 것이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로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어떻게 더 희생을 이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곳 안으로 더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얼핏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빠져있는데 누군가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면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치료해 줘라. 내가 비용이 더 필요하면 갔다 와서라도 지불해 주겠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글로 지나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취급하기는 사람 취급도 하는 개만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함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유대인을 그렇게 도와줬다라는 거지. 누가 이웃이냐? 네가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널 원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희생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권리를 포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알든 모르든 아니면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당한 것처럼 문제를 만난 사람을 뭐 해줘야 되냐?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이들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율법을 알고 있고 해줘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어떤 우리가 잴 수 있는 기준들을 재지 마라. 설사 그 사람이 너를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 특히 직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별한 것도 없는데 막 밉보게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거든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문제가 생겼거든 뭐 해줘라?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줘라? 너를 희생시키고 네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도와줘라.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선을 내 주변에 제한시켜 놓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얼만큼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뭔가 무시해야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 주변에 문제당하고 강도당한 것처럼 여겨진 사람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거든 뭐 해줘라? 도와줘라.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 제자된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의 내용은 뭐예요? 내 것을 희생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근데 우리가 그걸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이 아주 널려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뭐 내 거 뭐 저기 안 챙기고 막 다 퍼줘야 되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너 먹어라. 너 쓸 것 채워라. 너 먹을 것 먹어라. 하지만 네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이거든 뭐해라? 네 것 희생해라.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모습.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무조건 다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랑하기 어렵게 돼요. 그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 주장하기 시작하고 네가 희생하라 하기 시작하면 부부 안에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 것 주장하기 시작해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좀 이런데 저건 좀 저런데 이러기 시작하고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싸움 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 자기 권리를 놓는 사람이 필요한 거. 누군가 자기 권리를 놔줘야 다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점점 멈추기 시작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 권리를 취하는 것을 더하기 시작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아까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함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을 나누면 뭐가 됩니까? 배가 돼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비워지는 것 같지만 더 풍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족하게 느낀다?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은 거. 자꾸 없어지는 거지. 나누면 풍성해지는데 안 나누면 없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교회 성도끼리 이래야 이것들이 흘러가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된 삶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것을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